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실수가 많습니까? 또 죄가 많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처절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놀랍게도 그분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부합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훈련하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훈련생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 너가 나를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 하나님의 미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바로 치유라는 이 기적,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귀신 들린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시고 건너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피신하듯이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지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이 차원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 그러한 사람이 오면 다른 데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붙들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과 마음의 치유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영적 양식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름 모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자기가 이제까지 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무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은 내가 평생 배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메시아 구원자로 아마도 인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라고 말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응답은 지금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것입니다. 나는 제자로 잠잘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거처가 있고 잘 곳이 있는데 나는 잘 곳이 없는 인생이야. 무슨 의미입니까? 서기관아,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포기해도 괜찮니?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집, 맛있는 음식, 그런 거 이제 할 수 없고 길바닥에서 누워 자야 되는데 괜찮니?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해야 하거나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와,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 대가를 보고 그냥 멈춰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안정적인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집과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낭만주의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막 십자가에 목걸이를 메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신앙이 좋다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는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대가 지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낭만만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니?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거의 유사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덤불에 뿌려진 이 씨앗, 이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주시는데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밭이 있지만 반면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밭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돌밭, 가시밭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와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쩔쩔 매며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이 다가오니 믿음을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부자 관원,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불리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질문하며 나와왔던 그 부자 관원 청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초청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 네 소유가 많으니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그는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서 막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담대했던 그 청년이 이 현실의 도전 앞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고개를 푹 숙이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그렇게 그 부자가는 청년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100%를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의 100%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이 세상도 월급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게끔 그 일을 시킨 자가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현실까지도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현실의 대까지 부리써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2% 부족한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앞서 이 수준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미 이 말씀의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질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루어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메가더 성경 주석에 보면 나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들로서 먼저 돌봐드리고 그 이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던지 간에 이 제자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한 제자를 향해서 야, 신앙이 너무 없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정도도 희생하지 못하고 절에서 되겠어?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 나이 많은 아버지 또 자식으로서 마땅히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우리에게는 또 계명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계명과도 부합한 요청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요청에 이 응답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요청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부모 관계, 자식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분명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도 부정하며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희생. 희생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권리, 축복권, 그것마저도 목숨,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대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드리는 인생, 그러한 각오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제 사랑하는 자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가진 거 다 드립니다. 집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단 제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리는 이 행복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주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이 꿈만은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2%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2%,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 2%마저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그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그 2%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98% 말고 99% 말고 100%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2%마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그래서 모두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만 2% 부족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100%를 드리는 헌신된 제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100%를 헌신하기 원하는 창조적 소수자들, 그 부르심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된 소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며 땅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